네,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중요합니까? 재림이 중요합니까? 재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왜 주님의 재림이 더 중요할까요? 자,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재림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바로 이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은 우리,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재림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를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겨우 간신히 구원만 받는다면, 그리고 자라지 않는다면, 성숙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왕국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모두가 다 왕국, 천년왕국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왕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열 처녀는 모두 다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처녀라고 일컬어질 수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매일매일 기름을 모았습니다. 바울처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문제가 여러분에게 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없어 누구나 다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너는 구원 받았잖아, 누구나 다 거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그리스도는 주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성숙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이 땅 위에 가져오고자 하십니다. 이 땅을 사탄의 통치로부터 되찾고자 하십니다. 오 주 예수여. 주님께서는 오늘날 사탄을 이기고 이 땅을 되찾기 위한 그분의 왕국으로서 이 땅 위에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왕국을 이 땅 위로 가져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도를 알고 계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 위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만 있습니까? 왕국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 그저 어떤 지식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주 견고한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좋은 땅으로 이끌어내셨는데 좋은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이 땅에 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집트에 그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그저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렸었는데 즐거운 것들도 많았는데 애굽을 나와서도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의 그 마늘들과 그 뭐 맛있는 그런 향료, 조미료들 이런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그 만나를 먹는 것을 질려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그분의 왕국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 그 신약의 목적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구약 때에는 이 땅 위의 왕국이었다라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하늘의 왕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집회를 자주 여는 것,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 찬송을 부르는 것, 복음을 좀 전하는 것, 그리고 일요일에 미팅 집회에 나와서 같이 먹고 그것이 건축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매주 매년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왕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느라 너무 바쁘고 돈 버느라 너무 바쁘고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왕국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만약에 하늘에 내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늘에 공화당이 있고 또 민주당이 있어서 내전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왕국에 대한 관념이 부족합니다. 왕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왕국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인 왕국 복음이 회개해야 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다고 했지 지옥이 가깝다고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야,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깝다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로우포크. 뭐 계속해서 지금처럼 교제를 하고 뭐 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에베소서 읽는 것을 좋아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묘사.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많은 교파들이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우리가 하는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입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이 과연 선한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것,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경멸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셨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철장으로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들 위에 다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장으로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람들은 어쨌든 나는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천사들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통치를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제에 계속해서 참석하는 한, 또 성경을 보는 한 문제가 없겠지. 물론 성경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왕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신다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누구냐 라고 하신다면 그날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단지 주님의 첫 번째 오시는 것에 대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그 속죄제이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분의 군대를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군대를 싸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얀 말을 타시고 그 뒤에 그분의 군대들이 그를 따릅니다. 여러분, 그분의 군대의 일원으로 속해 있으십니까? 그 군대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 그 군대에 있는 것이 쉽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기꺼이 고통당하고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존해야 아주 나쁜 환경에서조차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군대에는 그런 곳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군대에 속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군인이십니까? 여러분, 방콕의 군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군인이십니까?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이 시온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싸우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예, 110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1절부터 3절까지로 정정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도다. 중국어 번역에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거룩한 옷을 입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 지금 같은 구절을 태국어로 읽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중국어 번역에는 그분의 군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도 들어있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모든 나라는 전마다 그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들은 있는데 군대는 없지 않나요? 군대가 없습니까? 요나. 요나 형제는 형제입니까? 아니면 군인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싸우라고. 자, 그래서 태국에는 영적인 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말은 하지만 왕국과 시온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주님께 여쭙습니다. 육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축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요나 형제님, 독일인 아니십니까? 요나 형제님은 독일인인데, 그래서 진짜 국적은 뭡니까? 하늘의 시온에 국적을 두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형제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온에 속한 시민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주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는데 그거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나를 속인 것 아니야?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에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티 형제님은 어떠십니까? 40일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방콕에 있는 교회는 40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주 조금은 얘기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께 여쭤보겠습니까? 미얀마의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향하여 싸웁니까? 서로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들끼리 싸워야 합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군대로서 하얀 이 의복을 입은 군대로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또 살아있는 군대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하얗고 하얀 의복으로 세마포로 신부가 스스로를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비한다는 그 19장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인용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19장 말씀의 절반은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인의 군복이 세마포입니다. 신부의 혼인 예복과 군인의 군복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같습니다. 갈아입는 것을 깜빡한 것도 아니고 뭘까요, 도대체? 한편으로는 신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군대입니다. 싸우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성숙한다면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 대적을 향해서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군대에 합류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도들도 그들이 사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다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우리는 어떤 한편에서는 이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실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주 예수요.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금방은 안 올 것이고 2000년 뒤에 올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신들을 남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뒤에 오실 것이니까 아예 그만두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지혜로운 대답이셨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느 세대에 있던 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모스 4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모스 4장.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도들은, 특히 요한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의 다시 오심이, 좀 문 앞에 와 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왔던 그 신상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빌론 제국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그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 발가락의 때에 우리는 와 있고 그 큰 돌이 굴러와서 발을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돌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그 비유.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과 흙이 섞인 그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중의 힘이라고 하는 뜻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데모스와 크라토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민중의 힘. 근데 그 시대의 끝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민주주의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던 그 미국이 이제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 발가락의 끝입니다. 짐승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적그리스도가 줄어들었겠습니까? 주 예수여.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2015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데모크라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끝나고 있습니다. 독일에 계신 형제님들 알고 계시죠? 지금 민주주의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러나 주님께서 곧장 오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안 오셨다고 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1967년에 7일 전쟁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이방인의 때가 언급이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정말 임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정말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 여럿과 함께 언약을 굳게 정하신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 조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 국가 간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 조약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공식 인정을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지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 근데 그것은 파괴됐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때, 또 에스라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성전을 다시 짓고 지으려고 하는데 특히 지금 때에 특히 최근에 있어서 영어 통역이 지금 잠시 끊겼습니다. 예, 영어 통역이 끊겨서 네, 재개가 됐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두 살 된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텍사스에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농부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다섯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흠이 없는 다섯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5일에 예루살렘으로 다섯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송이 됐습니다. 한 마리는 이미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색깔의 털이 나버려서 자격을 잃었고요. 그 중에 최소 한 마리는 지금 흠이 없는 상태로 2년이 경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그 희생제사가 암송아지에 제가 준비되어서 서게 될지,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2000년이 또 지나야 될까요? 아니면 20년? 지난 우리 그 미국의 전임 대통령 트럼프, 엘라베마에서 온 그 미국에서 오신 지금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미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엉망진창의 상황에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형제자매님들 속사람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때 홍수가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늘이 뭐 맑은데 태양도 잘 떠 있고 누구도 그 홍수가 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형제님들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굉장히 평화로운 곳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말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도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갑자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노아 때 그랬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말할 그때에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교제를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믿던 간에 믿지 않던 간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의 태도는 주님이 정말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금방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었고요. 아브라함부터 주님의 초림까지 또 2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2000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천년이 정말 곧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6000년의 시간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이 땅을 잘 다스렸습니까? 다시 곧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평강의 나라입니다. 의로운 왕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우리 대제사장께서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제사장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같고 또 계시록 19장 계시록 말씀과 같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장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를 갖고자 하십니다. 또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어진다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일이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방콕에서 집회 마지막 날. 네, 메시지가 끝났습니다.